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오전 9시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돼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해서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험 발사가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륙간 탄도 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기 전 37분간 추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세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두 지도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군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배치가 영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사실상 수도인 라카의 올드시티를 둘러싼 벽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 민주군이 ISIL의 격렬한 저항을 극복했고 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라피카 벽에 25m 길이의 틈 두 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팔미라 유적과 알루리 사원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라피카 벽과 병원, 학교 등을 탄약고와 전투 진지로 이용했던 ISIL과는 달리 연합군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그 같은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 공약집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친구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은 4년 전 공약집에서 미국을 유럽 밖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친구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발표된 공약집에서 친구와 우정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대신 미국을 유럽 밖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를 놓고 긴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스 페터 도스코질 국방장관은 크로넨 자이퉁 신문에 군 병력이 이탈리아 접경 지역인 브렌네르 패스에 파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스코질 장관은 넉 대의 장갑차를 티롤 지역으로 파견했고 750명의 병력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난민이 줄어들지 않으면 브렌네르 패스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41년 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200년 넘게 이어진 역사만큼 이 독립기념일에 얽힌 다양한 이야깃거리들도 참 많은데요. 원래는 1776년 7월 2일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회의를 열고 독립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7월 4일에 이 토마스 제퍼슨이 쓴 유명한 이 독립선언문이 채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인 투표를 한 2일을 독립기념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독립기념일에 미 전역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축제의 절정이자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꽃놀이는 1777년 이 필라델피아시에서 처음으로 불꽃놀이와 축포를 쏘며 축하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축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얽힌 이야기는 또 있는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미국의 2대 또 3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은 18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50주년이 되던 날 몇 시간을 차이를 두고 서거를 했고요.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역시 독립기념일에 서거했습니다. 미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함께 미국의 역사가 아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7월 5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1도에서 33도, 신의주 22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2도에서 31도, 함흥 19에서 31도, 끝으로 청진은 17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Brothers Four의 노래입니다. Greenfield,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ve through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m.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대법원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합헌 결정을 내린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잇따라 통화했다고 백악관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독일은 오는 금요일 함부르크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고요. 이탈리아는 지난 5월 시칠리아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의장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훌륭한 G7 정상회의를 개최해 준 데 대한 사의를 표시했고요. 특히 이탈리아가 내전 중인 리비아 난민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크게 감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아주 큰 관심이 쏠렸다고요.
네, 최근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이전보다 많이 불편해진 상황이라서 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난민 정책과 기후변화 현안 등에 대해서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데요.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이 두 정상이 악수를 거부하는 듯한 어색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준수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6개 나라 정상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 얼마 후에 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자, 어제 통화를 앞두고 독일 집권당이 최근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고요?
네. 어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이 오는 9월 총선을 위한 강령집을 발표했는데요. 이 외교정책 부문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삭제한 것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을 규정하면서 유럽 밖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적었지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영어 단어로 friend라는 단어, 이 친구, 우방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없앴습니다. 이 기민 민사연합은 또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이 이 밖에 많은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독일 이 두 나라가 예전과 같지 않은 좀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두 나라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제 통화에서 오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을 포함한 통상과 금융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얼마 전에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포함한 기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 개막 전에 또 따로 만날 계획이라고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탈리아와 바티칸 등을 순방한 데 이어서 내일부터 이 폴란드를 거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 두 번째 해외 방문 일정에 나서는데요. 이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목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스티븐 세이버트 독일 총리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요. 이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G20 정상회의는 이 까다로운 대화 일정이 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요일에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 이번에는 어떤 의제가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G20은 말 그대로 세계의 주요 20개국의 모임인데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국가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이 참여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국제 현안인 대테러 공조와 기후변화 현안, 그리고 난민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각국 정상들 간의 개별적인 정상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별 회담 일정은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들과 개별 회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푸틴 대통령을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해왔지만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개입한 사건과 이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양국 관계가 긴장된 상황입니다. 특히 대외 정책에서도 두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내전 중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미사일 공격으로 응징한 반면에 러시아는 이 아사드 정권을 줄곧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일정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서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곧바로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양국의 공식 정상회담이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 비공식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 2013년 3월 국가주석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이 러시아였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세어보니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게 22차례나 된다. 따라서 다른 외국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요. 어제 회동 후 시 주석은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에 외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이 굳건한 중로관 관계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푸틴 대통령과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이 러시아와의 친밀감을 아주 강하게 표시했는데 현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있었겠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했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요?
예, 러시아 관영 RT 방송은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과 함께 양국 경제인들과 사회 각 분야 대표 또 언론 관계자들이 오늘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회담 일정에 맞춰서 이 40여 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고 이 기업 간에 10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후 이 러시아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만나서 이 사회 간접 자본 건설과 에너지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공식 정상회담에서는 오늘 앞서 북한이 감행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도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와 연쇄회담 후에 곧바로 독일로 향하고요. 개막 전날인 6일부터 문재인 한국 대통령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일정에 맞춰서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데요. 크렘린궁 측은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자, 크렘린궁이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어떤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수석비서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가 일정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와 한국 대통령, 또 일본 총리, 터키 대통령 등과의 개별 회담이 합의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빽빽한 일정이 되겠지만 미국 측과의 만남이 최고로 중요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이어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내전이 두 정상 간의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테러 협력도 미국 대통령과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민감한 외교 현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죠?
네. 우샤코프 수석은 지난해 1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당국의 해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에 러시아 관련 시설 두 곳을 폐쇄한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함부르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수석은 미국의 새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맞대응을 자제했었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인내를 발휘했지만 인내가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남부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군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이슬람 반군 소탕을 목적으로 남부 민다나오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6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필리핀 대법원은 이 남부지역 일대에 선포된 계엄령이 헌법에 정한 목적과 과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이 재판관 15명 전원 합의체에서 11대 3대 1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명뿐이었고요. 이 3명은 계엄 지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한정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 필리핀의 야권이 위헌 소송을 냈던 이유는 뭡니까?
예, 필리핀 헌법상 계엄 선포는 외부에서의 무력 침략이나 반란을 통제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추종하는 필리핀 국내 반군의 활동은 이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필리핀 야권은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이 필리핀 야권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장기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고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이 필리핀의 유명한 독재자였던 페르니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65년에 정권을 잡은 뒤에 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21년 동안이나 집권했는데요. 이후 필리핀 헌법은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엄령 실시 기간을 60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만료되는 오는 22일 이후에도 이를 연장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약 1만 5천 명이 새로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는데요. 그동안 미국 이민의 변화 양상, 또 이민자들이 맞게 되는 새로운 도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메탄가스 규제 유예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고요. 또 뉴욕주의 1위 운하가 올해 독립기념일에 착공 200주년을 맞게 됐는데요. 1위 운하에 얽힌 또 흥미로운 얘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월 4일은 미국의 241번째 생일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새로 미국 시민이 되는 사람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 1만 5천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자택이었던 이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서부터 서부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정박한 미 군함 호넷호 선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립니다.
네. 자,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죠. 어제도 여러 곳에서 이 선서식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새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이 선서식이 열리곤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잔디 광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의 얘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I'm really excited and I feel so happy.
We are so happy for this opportunity. It was so special because it's a
네, 매우 흥분되고 기쁘다는 어린이, 또 이런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매우 기쁘다는 아이 어머니의 얘기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시민권 선서식장에 직접 가보면요. 이 당당히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미국을 가리켜서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241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 이민자의 후손이었고요.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민자이기도 했는데
네.
그동안 이 미국 이민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출신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초기에는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는 중미에 있는 이 멕시코계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요. 또 아프리카와 다른 중남미계 이민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같은 이민자들이라고 해도 합법 이민 자와 또 불법 이민자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합법적인 이민자가 3,200만 명, 불법 이민자가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5%에 이릅니다. 이 같은 비율은 1900년대 말에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하던 시기와 비교하면은 매우 낮은 것이지만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민자 유입이 잠시 둔화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보다는 더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국립학술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1세대는 사실상 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570억 달러의 세금이 이들 이민 1세대를 지원하는 데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연방의회 합동연설에서 이 같은 수치를 지적하면서 이민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민자들이 2세대, 3세대에 이르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 국립학술원 보고서가 지적했는데요. 이민 1세대는 300억 달러 이상, 또 3세대는 약 2,240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미국 사회에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6개 중동과 아프리카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내렸고요.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 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이민자들과 난민을 환영하는 미국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단순히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옹호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찬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여러 환경 정책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메탄가스 규제를 유예하려는 미 환경청 EPA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PA 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조처라고 밝힌 건데요. 지난해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유정과 가스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규제가 원래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이 스콧 프리트 EPA 청장이 규제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90일 동안 시행을 미룬다고 발표했었죠.
예. 자, 그런데 지난 4월에 90일 동안 시행을 미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아닌가요?
네,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이트 청장이 지난달에 유예 조치를 2년 동안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자 6개 환경단체가 프로이트 청장의 결정을 막기 위해서 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번에 항소법원에서 2-1로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법원은 EPA가 메탄가스 규제를 되돌릴 그런 권한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되고 새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 청장 측은 규제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계가 충분히 의견을 펼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에이미 그레이엄 EPA 대변인은 현재 법원 결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PA는 이번 항소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고 결정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비영리단체 천연자원방어위원회의 데이비드 도니거 기후청정 공기계획국장은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행정부가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법원 판결은 EPA 결정이 불법이란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석유가스 산업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업계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관련 규제가 시행에 들어간다면 생산성이 낮은 유정이나 가스정은 충분히 이윤을 내지 못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프루이트 EPA 청장은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출신인데요. 이 오클라호마주의 석유산업계와 가까운 관계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뭐 미국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인데요. 자, 그런데 이날 생일을 축하하는 곳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뉴욕주의 1위 운하인데요. 오늘로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인 1817년 7월 4일에 이 첫 삽을 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난 1819년 10월에 부분 개통을 했고, 그리고 1825년 10월에 완공됐습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이 200년 전에 착공된 1위 운하가 미국 역사를 바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네, 1위 운하가 미국인들에게 중서부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동부에 몰려있던 미국인들이 운하를 통해서 이 각종 자연 광물이 풍부한 중서부 지역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적은 비용으로 사람과 물자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 또 상업 활동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1위 운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위 운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이 다섯 개의 큰 호수, 오대호라고 흔히 부르는 이 호수 가운데 하나인 1위호에서 딴 이름인데요. 1위호와 맞닿은 뉴욕주의 서쪽 끝, 버팔로 지역에서부터 이 뉴욕주의 동쪽 끝인 뉴욕항으로 흐르는 허드슨 강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주를 가로질러서 이 미국 중서부와 대서양을 잇는 물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이 1위 운하가 처음 건설될 때만 하더라도 이 대운하를 만드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다고요?
네. 원래 이 1위 운하 건설 논의는 18세기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토마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많은 미국인이 이 성공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아주 큰 공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드윗 클린턴 뉴욕시장이 운하 건설을 밀어붙였는데요. 이 1817년 4월에 뉴욕주 의회가 700만 달러가 넘는 건설 비용을 승인하고 또 클린턴 시장이 뉴욕주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착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죠.
네, 이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선 측량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시림, 또 방울뱀이 오글대는 늪, 또 제갈길로 흐르는 강과 하천에 맞서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서요. 이 아일랜드와 독일의 이민자들, 흑인과 또 지역 농부들이 공사에 투입됐고, 굴착기 같은 건설 장비 하나도 없이 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말과 소를 투입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 8년 만에 깊이 1.2m, 폭 12m, 또 총 길이가 584km에 이르는 운하가 완성됐고요. 이 역사학자들은 19세기 최고 수준의 이 토목 공사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공사였지만 역사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 거군요.
네. 이 뉴욕주를 가로지르려면 그전에는 몇 주가 걸렸었는데요. 이 운하를 통해서 6일이면 주를 통과할 수가 있게 됐고요. 마차를 이용했던 수송비 역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뉴욕시가 미국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항구가 되면서 운하기를 따라 시장과 산업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뉴욕주 서부 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되는 등 그 일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1위 운하는 이 두 차례 확장 공사를 하게 됐고 또 뉴욕주에 다른 운하들이 건설되면서 이 뉴욕주 운하 시스템이 구축됐죠.
예. 자, 하지만 요즘은 이 미국에서 운하를 사용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운하를 통한 물자 수송이 사실상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9세기 들어서 미국에서 이 철도와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또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도로 체제가 개선되면서 1위 운하는 사실 이 무용 지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1위 운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노새들이 바지선을 끌던 운하길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화물선이 오가던 운하는 여가용 배를 타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퀘이커교는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가운데 하나로 프렌즈 철치, 친구회라고도 부릅니다.
퀘이커는 교회에 목사님도 없고 서로를 친구라고 부른다죠? 영국 교회를 돕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고요. 참 겁도 없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식민지 대부분 지역에서도 퀘이커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1681년 영국 왕은 윌리엄 펜에게 펜실베니아 땅을 주었습니다.
이곳 펜실베니아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고 어떤 종교든 허용됩니다.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보겠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남부 여러 식민지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건 메릴랜드였습니다. 1632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발티모어 경으로 불리는 조지 칼버트에게 지금의 버지니아주와 펜실베니아주 사이에 있는 땅을 떼줬습니다.
조지 칼버트는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이 시기 영국에서는 가톨릭은 영국의 국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에 돈을 내야 했고 공개적으로 신앙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 칼버트는 가톨릭을 믿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식민지를 꿈꿨습니다.
조지 칼버트는 식민지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메릴랜드가 식민지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 칼버트의 뜻은 아들에게 이어졌고요. 대를 이어 발티모어 경이 된 아들 세실 칼버트가 메릴랜드 땅을 책임졌습니다. 세실 칼버트는 동생인 레오나드 칼버트에게 메릴랜드 식민지 총독을 맡기고 영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식민지로 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 여러분,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함께 가시죠. 드디어 우리가 메릴랜드 땅을 식민지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신대륙에는 청교도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실 칼버트는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메릴랜드로 건너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자유롭게 순수한 가톨릭 신앙을 따르며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메릴랜드에 정착한 가톨릭 신자들은 누구나 농장을 나눠받고 지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질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세실 칼버트의 뜻을 따라 메릴랜드 식민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세실 칼버트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칼버트 부자의 대를 이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릴랜드에는 청교도 수가 더 많았습니다. 1649년 세실 칼버트는 기독교에 한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왕 찰스 2세는 신대륙 땅을 더 많이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귀족 8명에게 캐롤라이나 지역 땅을 떼줬는데 이들은 누구든 캐롤라이나로 가는 사람에게는 넓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일찍부터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성공적인 정착 생활을 하지 못했고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영국왕 찰스 2세에게서 캐롤라이나 땅을 분배받은 8명의 귀족들은 땅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적극적인 모집 활동을 벌였습니다. 1670년 영국인 이주자들이 캐롤라이나에 도착했고 이들이 캐롤라이나의 첫 번째 성공적인 정착민들이 됐습니다.
영국을 떠나 캐롤라이나의 터를 잡은 정착민들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 이름은 국왕이신 찰스 왕의 이름을 따서 찰스타운 이렇게 지었고요. 모두들 새로운 땅을 일구면서 자연 환경에 맞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영국인들의 정착을 방해하려는 스페인 선박들이 공격해오고 있지만 이것도 힘을 합해서 스페인 선박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정착민들의 생활은 희망과 모험이 공존하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어떤 작물이 잘 자라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시험적으로 재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덥고 습기 찬 날씨엔 벼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터득해냈고 돼지와 소 같은 축산업도 잘 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서인도 제도에 육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캐롤라이나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는 어디에 내놔도 최고로 손꼽히지요. 얼마나 튼실한지 다들 대체 소에게 뭘 먹이느냐고 묻는데 특별한 비결이 뭐 있겠어요? 다 땅이 좋아서 잘 자라고 튼실한 만큼 값도 잘 쳐서 받고 있지요. 어디 소뿐입니까? 쌀은 또 어찌나 윤기가 흐르는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쌀과 고기만 팔아도 먹고 살만한데 요즘 일손이 딸려 죽을 지경입니다. 어디 힘 잘 쓰는 흑인 노예 좀 구할 수 없을까요? 듣자 하니까 요즘 찰스타운에 노예 부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때 이미 캐롤라이나 찰스타운에는 서인도 제도의 노예항에서 노예를 들여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벼를 경작하기 위해 흑인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흑인들 수는 점점 늘어서 1708년 캐롤라이나 남부 지역은 백인보다 흑인 노예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노예를 이용해서 캐롤라이나 산업은 더욱 탄탄한 경제적 성공을 얻게 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let the cat out of the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let the cat out of the bag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What is it? Tell me.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Sorry.
본문에서 제이슨이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듣고 나서 화내면 안 돼? 라고 하자 제가 What is it? Tell me. 뭔데?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제이미 송별회를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심코 말해버렸어. 라고 하자 제가,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저런,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What is it? Tell me.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Sorry.
Today's expression is let, L-E-T, let the cat, C-A-T, cat, out. O-U-T, out of the bag, B-A-G,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 If someone lets the cat out of the bag, it means that they reveal something that was supposed to be secret. And this secret can be said carelessly or by mistake. Let the cat out of the bag는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고의 없이 실수로 비밀을 말하는 경우에 씁니다. There's actually an old story behind the meaning of this expression. 이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상인들이 천으로 된 큰 포대 안에 물건을 넣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One day, a woman asked for a pig. The tradesman held up a cloth bag with a cat in it. Not a pig. He was basically trying to trick her.
그런데 손님이 안을 보고 싶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포대를 열자 그 속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왔던 겁니다. 결국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죠.
So the tradesman really ended up not being able to keep his secret and he let the cat out of the bag.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이미를 위해 준비한 송별회를 비밀로 하지 못하고 제이미에게 무심코 말했다고 하네요.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라고요.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lease don't let the cat out of the bag.
라고 하면 제발 비밀을 지켜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What is it? Tell me.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Sorry.
Let's review. If someone lets the cat out of the bag, it means that they reveal something that was supposed to be secret.
Let the cat out of the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God bless America. 미국의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버지니아와 뉴욕, 펜실베니아 등의 13개 주 대표들이 모인 미국 대륙회의는 이날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In Congress, July 4th, 1776, the unanimous declaration of the 13 United States of America.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18세기 중여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영국은 미대륙 식민지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미대륙 13개주는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어 미대륙은 이듬해인 1776년 오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13개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합중국의 탄생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 뒤인 1777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미국 사람들은 매년 오늘 성대한 불꽃놀이와 다양한 기념 행사를 벌이며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4일 오늘 라듐의 발견으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퀴리 부인이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퀴리 부인의 본명은 마리아 스쿼드 도프스카 퀴리로 그녀는 1867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퀴리 부인은 이후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1903년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Marie Curie was a pioneer in the study of radioactivity. The discoveries she made alone and with her husband Pierre.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의 큐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의 큐리의 이름을 따서 큐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기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